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줘라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묵상했던 본문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묵상하게 되는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성을 가진 모습으로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능력과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고 또 시험을 받으신다고 해서 그 시험이 안 되시는, 그러니까 유혹이 안 되시는 분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고 또 모든 능력과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 낮아져야 하고 또 우리의 어떤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다듬어져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상은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주눅들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을 적용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의미로 적용할 때는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권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마음껏 그것들을 사용하며 사는 것이 옳지 않고 되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먼저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에 잘 어울리지 않는 두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와 또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더라이죠. 성령이 충만한데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귀의 시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시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염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말은 다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유혹과 시험이 끊이지 않고 연속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험 없는 세상은 없고 유혹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그러니 시험에서의 어떤 승패는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시험을 받으셨지만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유혹과 시험 많은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있나요? 첫 번째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주리신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먹을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라는 것이 이 시험이었을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죠. 먹고 입을 것들도 우리의 큰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셨고 또 그들이 걸어 다닐 때 의복이 헤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죠.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입증하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광야라는 곳에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버리시겠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배워야 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최우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했던 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 필요한 것이죠. 결국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시험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고백, 지금 상황이 이 광야와 같은 상황이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따를 것인지 에 대한 어떤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저라면 다 주겠다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것이 어떤 시험거리가 됩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하만국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영광을 얻고 누리는 것인데 그 방법이 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솔깃한 제안이고 절하면 천하를 얻으니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제안이죠. 그러니까 절하면 천하만국을 얻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에 비해 굉장히 쉬운 길을 보여준 겁니다. 무지한 제자들을 거느리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필요도 없고 또 이 피조물들에게 조롱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필요 없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의 진노를 감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바로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마귀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쉬운 방법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보다 조금 더 쉬운 길을, 편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마치 그것이 지름길인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쉽지는 않아도 언제나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더 쉬운 길이 보여도 믿음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거룩하고 정결한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을 보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의 질문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인데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면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불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가에 대한 어떤 회의, 지금 내 상황은 광야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유혹이 이 세 번째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이라도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마음에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나에게 언제나 내가 원하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경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에서 흔들리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좋고 선한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이 깜깜한 것 같이 여겨질 때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니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결국 네 힘으로 살아가라입니다. 불안한 세상, 네가 손에 더 많은 것을 쥐고서 더 편하고 더 쉬운 길, 누군가의 도움 받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네가 더 많은 것을 움켜쥐면서 네 힘으로 살아가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우리로 하여금 더 움켜지게 만드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통로가 되고 늘 이러한 시험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